오늘은 말씀 묵상, 말씀의 중요성에 의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내용 뒤에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겸해서 한 두 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하는 일, 말씀이 하는 일의 첫 번째는 말씀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며 잘못된 사고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뭔지를 알려줘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또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자유케 됩니다. 예, 그런 일을 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굳게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누리게 해요. 우리를 굳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그 유업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나 오감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이 생각에 말씀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속이지요. 영적인 것은 진리인데 그게 진리 아니고 너 지금 보는 게 진리야. 혹은 세상이 따라가는 이게 진리야. 이렇게 우리를 술책으로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상 가치관이나 또 마귀의 이런 오감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내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네 번째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상황이 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실제가 돼요. 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자꾸 말을 해요. 고백을 해요. 선포를 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상황에 그대로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말씀이 하신 일,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게 되어져요.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말씀 묵상과 고백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넘겨주실래요? 자, 시편 1편 2절로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다음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씀 우리 잘 알지요? 자, 그런데 자, 이 두 가지를 놓고요.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같습니다. 묵상하는 것하고 고백이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들은 다 어디 거예요? 구약성경이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신약에 살지요? 신약에 사는데 어떤 것은요, 구약의 방법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근데 묵상하는 것은요, 구약이냐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신약에도 통일해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인용구로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뒤에 가보면 신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말씀 묵상하라 그랬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구약의 방식. 그래서 구약에는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구약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묵상이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는데 묵상이 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묵상하는데 넘겨주실래요? 자,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건데 뜻을 생각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아 이거네. 이런 것이 뭐라고요? 묵상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게 길이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게 뭐라고요?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묵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 많이 하셨죠?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네.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비춰지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말씀의 묵상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을 죽었고 이제 새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깨달아진 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조금 더 정도가 깊어져요. 이제 세 번째는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세 번째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많은 원수의 공격이 있다든지 그러겠죠. 어떤 상황이 흔들린다든지.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말을 굳게 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묵상에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게 이런 뜻이구나. 두 번째는 그 말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혼자서. 세 번째는요. 어떤 상황이 흔들려 오거나 그것을 자꾸 이렇게 속이려 할 때 이것과 반대되는 어떤 게 올 때 그 말을 계속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넘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 믿음의 말씀이라는 내용을 좀 이해해야 돼요. 자, 믿음의 말씀이 뭐지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말씀을 믿으라는 건지 말씀이 믿음이라는 건지 잘 몰라요. 그렇지요? 자,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뭔가 하면 넘겨주실래요? 자,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자,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성취된 거 있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게 뭐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자, 물론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고 그 구원하신 내용이 뭐지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어둠의 나라에서 데려왔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마귀보다 권세가 있고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할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말씀에 해당돼요. 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그 밑에 보면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이 뭐예요? 내가 구원을 입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나에게 유업을 주셨고 나에게 예수님을 살려줬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붙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왜 붙들어야 됩니까? 어둠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혹시 우리가 넘어지면 득달같이 어둠의 세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정죄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닦아도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나를 정죄하는 어둠의 세력이. 이 어둠의 세력아, 떠나가.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했어. 내가 넘어져도 내가 고백하면 주님은 다 용서한다 그랬어. 나 고백했어. 나는 이미 그건 과거 일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 이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해놓으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둠의 세력이 공격이 오면 혹은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의욕을 떨어지게 하면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승리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일어서게 돼요. 그냥 그것에 눌려서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사단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기를 원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뭐라고요? 이런 것 전체를 포함해서 믿음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내용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믿음의 말씀을 선언함으로, 선언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여기 질병 가운데 있어. 그럼 어떻다고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얘가 믿음의 말씀의 길을 알아서 선포하고 약속을 붙들고 달려나가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혹은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가정에 아주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이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권세를 준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면 그 저주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고요. 새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신약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에 진실로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강조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상 기록자들이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요. 진실로를 붙였어요. 그래서 구원 같은 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 진실이 아닙니까? 아니요, 진실이에요. 근데 더 특별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주 간단한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어,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탐지사나 들려서 저 건너편으로 날아가라.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인 거죠, 우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게 의미는 그렇게 하라는 개념이 아니지, 뜻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무조건 우리가 말로 내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를 먼저 우리는 점검해야 돼. 뜻 안에서 우리가 산을 행하여 말하면 그대로 되어질 걸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은 뭘 말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말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써봅시다. 하나 더 넘겨볼까요? 전에.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거는 이제 다른 번역인데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다 몰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면 하나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효적이 따른다고요.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하고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안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믿는데 자녀가 열이 나면 손을 얹으면 잘 안 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는 돼야 돼요.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왜?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16장 20절에 보면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표적이 뒷받침하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저렇게 순종해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신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믿으시는가 봐요. 예,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넘겨주실래요? 자, 믿음의 근거는, 믿음의 근거는요, 내가 세게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슬슬 얘기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대로 선포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뭐가요? 이렇게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하고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그 진다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이제 따를 수 있어요. 또 따라야 돼요. 자, 넘겨주실래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행하는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말은 성경대로 하는데 이 속의 생각은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혹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생각은 다르게 믿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뭐가 효력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요. 말하는 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결과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서부터 시작이에요. 생각서부터. 그러면 생각이 우리에게 이게 정착되잖아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내가 붙들면 정착이 돼요. 그러면 그걸 내가 믿게 돼요. 그리고 믿으면 그걸 말하게 돼요. 말하면서 뭐 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제일 먼저 어떻다고요? 생각이 들어와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뭘 말해요. 그리고 행동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요, 완전히 백지 상태예요. 그런데 엄마와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자료들이. 그것을 내가 어떻습니까? 경험을 통해서든지, 글로 통해서든지, 말을 통해서든지, 격려를 통해서든지, 혹은 뭐 원망을 통해서든지, 어떤 욕을 통해서든지 들어와요, 이게. 그럼 그걸 내가 붙들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해요.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와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냐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거는 걸러내고 어떤 거는 붙들었어요. 그 붙들은 내용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바른 생각이 있으면 틀린 생각이 있겠죠? 이게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바른지 틀린지 뭐로 분간하지요? 몰라요 우리는. 다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행동했더니 손해가 났어. 아 그럼 이거 틀렸어. 우린 그렇게 행동해요. 쉽게 말하면 여기 화로가 있어. 어릴 때 모르잖아요. 뭐든지 만지고 싶잖아요. 딱 됐는데 엄청 뜨거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 안 돼. 이렇게 경험해요.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뜨거운 것은 이 몸이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들어와요. 이런 거는 내게 유익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물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거는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내용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 틀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든지 유익하면 옳다 그리고 내게 불리하면 나쁘다 그런 생각해요. 그게 우리 속에 사고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 진리의 기준을 어디다 했냐는 거죠. 진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진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진리의 기준들이 비춰져요. 아, 이거네, 이거네 하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받아왔던 이 생각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걸러내요. 이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잘못 들어있는 사고체계를 뽑아내고 바른 자료에 의한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결과요? 믿음의 행동이 결과가 오게 돼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번째고요. 자,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을 행해야 됩니까? 보면 조금 달라요. 근데 순종도 해야 되고 행하기도 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행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봅시다. 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밖의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겉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순종한다 그래요. 자, 신약에 보면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지시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약에 보면 말씀에 순종해라 그 얘기 없어요. 제가 정말 그런가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찾아봤어요. 비슷한 게 한 군데 나와요. 그게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자, 그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들이 안 믿고 대적해.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앞에 6절, 7절에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표현은 저렇게 돼 있지만 저 순종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퉁이의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기가. 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의도가 뭐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버림받았다. 이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말씀을 순종하냐 안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에게는 뭐예요? 순종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다 뒤져봐도 신약 성경을 뒤져봐도 말씀에 순종하라는 지시가 없어요. 그러나 뭐는 있어요? 말씀을 행하라는 내용은 많아요. 말씀을 행하라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말씀을 행한다는 건 뭔가 하면요.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걸 말해요. 내 속사람에서부터 진심이 나가는 걸 말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말씀을 행하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속이 싹 까매요. 숯덩어리야. 숯덩어리예요. 그런데 겉은 깨끗해. 자, 속은 싹 까매요. 겉은 깨끗해. 근데 속은 깨끗한데 겉은 때가 좀 묻었어.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신약은. 자, 시커먼 걸 죄로 생각하고요. 숯덩어리를 죄로 생각하고, 이 숯이 있는데, 숯에 먼지가 하나도 없어. 뒤쪽은. 겉은. 아주 깨끗해. 근데, 속은 깨끗한데, 좀 뒹굴어서 때가 좀 묻었어. 자, 신약은 어디에 해당돼요? 신약은 두 번째 해당돼요. 구약은요? 첫 번째 해당돼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겉은 깨끗한데 속은 새까매요.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새 사람이 돼서 속은 깨끗해. 겉은 좀 세상 때가 묻었어. 그래서 손을 씻어야 돼.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을 봅시다. 구약에는 말씀에 순종하라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게 이 속에 욕심이 많고 막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저 지나가는데 아주 탐나는 물건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걸 갖고 싶은데 교도소 가야 되고 경찰들이 있어. 어떻게 합니까? 붙들리면 가야 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아예 어떤 사람은요, 그게 있어도 이 속이 진리로 서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걸 건드지도 않아. 신경도 안 써. 구약은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저 물건 갖고 싶은데 경찰이 겁나서, 교도소가 겁나서 안 하는 거야. 신약은요, 저거 신경 쓸 게 없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정결케 됐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있어. 거룩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그러니까 그거 훔칠 필요가 없어요. 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그들이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져요. 율법을 안 지키면 유업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았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았어요. 역사에 보시죠. 자, 그러면 왜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줘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왜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얘기를 안 하냐고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하라 그래. 신약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라 얘기 안 해요. 다만 뭐라 그래요? 믿으라는 쪽으로 가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약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이 진리를 몰라서. 저도 예전에 구약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뭘 해야 된다고 이런 소리만 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안 해요. 자,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런 거예요. 옛 본성 그대로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옛 본성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어떻다고요? 타락한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한 존재로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 그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샘플로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직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 속이 새까매.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주려니까 이들에게 뭔가 제재를 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복이 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이 속에 새까맣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런 그 약속을 어기면 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안 해. 안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복이 임해. 이 구약의 방식이에요. 그냥 그 법을 모르는 사람은 제멋대로 살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옛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본성 가지고 똑같아.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경찰관처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안 해. 그것만 달라요. 이쪽 사람들은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업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옆에 딱 경찰관이 곤봉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 해. 그래서 유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지요? 하나 더 넘겨줄래요? 봅시다. 옛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자가 전의 사람들이에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이미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명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게 뒤바뀌었어요. 우리는 못 느끼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새 사람을 태어났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요, 새로운 본성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선명히 인식해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구약의 사람들은 곤봉을 들고 서 있어야 돼. 딱 지키고 있어야 돼. 못하게. 신약에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본성이야. 이 새로운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본성이에요. 거룩을 사모하는 본성이에요. 죄를 싫어하는 본성이 여기 속에 있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늑대와 개 새끼를 강아지 때 데려다 놨어요. 똑같아, 겉은. 근데 어떻습니까? 자라나면서 특성이 자꾸 나타나.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가 옆집 병아리를 물어와. 다른 강아지는 그대로 있는데, 야, 너 밥을 안 줘 그러냐? 밥을 계속 줘. 그래도 물어와. 왜 그럴까요? 이게 늑대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이 그놈은요, 밥을 줘도 그놈은 다른 것을 잡아보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는요, 그거 할 필요 없죠. 왜? 그 특성이 사람과 친화 관계에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맹수적인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자라나야 돼요. 이 신의 성품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못 누려. 근데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이 속에 있는 본성 그대로 씨앗이 점점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죄지으려 그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싫어해. 자라나면서. 그 자라나면서 어떻습니까? 특성이 선명하게 나타나. 구분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사건을 벌였는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이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새로운 본성이 있는 거예요. 자, 새로운 본성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아직 잘 모르니까 율법이 좀 필요해요.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면요, 이 본성이 그걸 안 해요. 죄를 싫어해.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순종하라 얘기를 안 해요. 신약은 뭐를 강조해요? 행하라고 강조해요. 믿으라고 강조해요. 구약에는요, 이 본성 자체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 순종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이 속에 순종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순종하는 속성이 있는데다가 그거 다 못하고 자꾸 순종하라 그래요? 다만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속성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우리는 의의 본성으로요, 바뀌었어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 아닙니다.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자, 내가 의인이고 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뭐 적당히 살겠죠. 이걸 알면요, 이 정체성을 알면요, 이대로 살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네? 내가 말씀 안에 이런 자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네? 이걸 점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동해요. 근데 그동안 이게 막 섞였어요. 옛 본성, 의의 본성, 이걸 구분을 못하고 어떻습니까? 무조건 구약의 말씀이니까 얘기하고 신약의 말씀이니까 또 얘기하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무조건 순종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지 말씀을 순종하라고 강조하지 않아요. 요 차이를 똑같은데 비슷한 말인데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자, 신약에 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너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 죄가 너를 주관할 수 없어. 의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 이게요, 신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너는 의인이야, 죄인 아니야. 너는 의로운 본성이 있어. 너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있어. 너는 죄를 싫어하는 본성이 너 속에 있어. 이걸 지금 뭐예요? 계속 성경 말씀 얘기해요. 서신서가 그걸 얘기해요. 자, 그리고 밖으로는 지금 죄를 짓고 있더라도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화가 나가지고 우룩하면서 싸울 수 있어요. 예, 겉으로는 내가 행동을 했어. 그렇지만 내 안에는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의의 본성이 속에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네, 내가 이런 자네, 이런 거 알아요. 또 넘겨주실래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거울의 원리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서도 이거 많이 강조해요. 자,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춰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앞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라고 얘기할 때 어디를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려왔을 때 이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모세 앞에 나타날 때 너무 겁나가지고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이 빛이 나오는 걸 가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 거예요. 얘기가 된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어떻다고요? 그렇게 얼굴에 수건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어 제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모세의 영광, 모세의 얼굴에 있던 영광, 신약에 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얼굴에 광채 나면 좋겠죠? 어떻습니까? 그러고 싶죠? 예. 네. 자, 이게 이제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의 광채가 싹 비춰져가지고 여기에 막 이렇게 잔상이 남고 여기에 열이 뜨끈뜨끈해. 그 내려왔는데 그 열기가 식지 않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올 때 그들이 겁나가지고 못 오니까 이걸 싹 가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 근데 세월이 지났더니 이 얼굴에 있던 빛이 사라졌어. 그래서 수건을 벗고 사람과 대면할 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자, 이게 구약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겉에 묻어요. 그때는 영광이 좀 있어요. 잔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뵈면 그 영광이 사라져요. 이 구약의 방식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불허, 모세를 불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영광이 여호와 계시다고요. 이 그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영광이 우리 속에서 지금 여기 본성으로 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영광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권을 드리고 항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속에 이런 영광이 와 있는 것을 내가 안 믿으니까 내가 너무나 존귀한 자인데 저기 모세가 부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모세를 부러워하지 말고 모세가 도리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호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것을 그 진리를 알고 살아가면 어떻다고요? 이 속에 있는 이 영광이 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르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리라. 그러면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구약의 방식과 달라요. 그럼 봅시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요. 그럼 그 문제 해결돼 돌아가요. 신약에는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와가지고요. 다만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한다. 이 믿음을 알면 어떻습니까? 손을 얹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분이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이게 열리면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막 흘러나가요. 이걸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미 너 안에 그 능력이 있어. 내가 그렇게 새롭게 했어. 이게 신약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지금 우리가 놓쳤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얘기예요. 너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옛날 너가 아니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생명이 내가 뒷받침해줘. 내가 할 거야. 내가 너 안에서 할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역사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속 이 진리를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그 생각을 진리를 붙들고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걸 알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진리를 지금 알아가야 돼요. 구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구약 방식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을 내가 인정하고 더 깨닫고 그 진리를 내가 믿고 그 생각을 붙들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자,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해요. 그것은 진리를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묵상하고 또 깨닫고 비춤 받고 하다 보면 구약의 가치관을 갖고 있던 방식이 이제 달라지겠지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고 내 안에 하나님과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금 계신데 이것이 나의 이 성전인 나의 몸을 통하여 흘러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할 것인가? 그거는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대로 행동하면 점점점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새사람이 됐다. 내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것만 더러워지는 거다. 그리고 내 속에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행하면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행하는 거다. 그분이 뒷받침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믿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료에 뒤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길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